VOA 세계뉴스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3일 새로 채택된 안보 전략에 따라 방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행한 2013년 시정연설을 통해 외교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방어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지역 내 가장 심각한 안보 환경에 직면함에 따라 개정된 안보 전략은 실제 상황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말 반격 능력 확보를 명시하고 국방비 증액 계획을 담은 새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연설에서 일본의 비핵화와 전수방위 원칙, 평화지향 국가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진핑 주석과 대화를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한국과의 관계 개선도 언급하면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주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약 10억 달러 규모의 기뢰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시드니 모닝헤럴드 신문은 23일 호주 국방부가 유럽의 무기 공급업체로부터 대량의 기뢰 구입 체결 계획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부는 스마트 기뢰 확보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는 호주 해양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기뢰 역량은 잠재적 침략자에 대한 주요 억제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신문은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호주의 이번 기뢰 구매는 중국과 잠재적국이 호주 영해로 함정과 잠수함을 보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또 구매 규모가 5억에서 10억 달러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뢰는 해협이나 항구 같은 주요 전략적 요충지에 설치해 적군의 함정을 폭파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파키스탄에 대한 원유 및 석유 제품 공급과 관련해 개념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한 니콜라이 슐기노프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21일 파키스탄 에너지부 장관과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슐기노프 장관은 양국은 소송과 보험, 지급, 규모 등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 초안을 이미 결정지었다며 이 문제들이 계약의 최종 단계에 있고 오는 3월 말까지의 계약 일정을 수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슐기노프 장관은 원유 대금이 우호국의 통화로 지불될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액화천연가스와 관련해선 러시아는 파키스탄이 요구했던 단기 거래는 공급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파키스탄이 러시아의 거대 기업인 가즈프롬과 노바테크와 접촉해 이 기업에 여유분이 있을 경우 올해 후반경 세부 조건을 논의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파키스탄은 러시아가 아닌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서 주요 석유를 수입해왔습니다. 러시아가 에스토니아가 23일 상대국 대사를 각각 추방 조치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마르구스 라이들의 에스토니아 대사를 조치해 2월 7일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에스토니아 탈린 주재 러시아 대사관의 규모를 급격히 축소한 에스토니아의 비우호적인 조치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에스토니아 지도부가 의도적으로 러시아와의 모든 관계를 파괴했다며 에스토니아가 러시아 혐오를 가지고 자국의 적대감을 키워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로 유럽연합 회원국 대사를 추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에스토니아 우르마스 렌살루 외교부 장관도 탈린 주재 러시아 대사가 2월 7일 자국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웃 국가인 라트비아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과 에스토니아와의 연대로 2월 24일부터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강등하고 러시아도 이에 맞게 행동하길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모두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폴란드가 독일산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경우 이를 막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나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은 22일 현재로서는 폴란드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지 않았지만 만일 요청을 받는다면 우리는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 영변 그룹 간 무기 거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은 한국 공군과 정기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의 모든 동맹 파트너와 훈련할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 문철명이 형기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7도에서 영하 1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2에서 4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 용병 그룹 간 무기 거래 정황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모색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 회사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전달하는 정황을 포착한 위성사진을 20일 전격 공개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고 있는 바그너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하면서 바그너의 무기와 탄약을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북한에 관해서도 언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I also want to discuss a little bit North Korea's ongoing support for Russia's military operations against Ukraine.
커비 조정관은 이어 최근 몇 주 동안 우리는 북한 관리들이 바그너에게 무기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거짓으로 부인하는 것을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했듯이 북한은 작년 말 바그너가 사용할 보병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전달했다며 관련 정황을 포착한 위성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12월 22일 북한이 바그너 그룹이 사용할 1차 무기 인도를 완료했으며 바그너 그룹 측이 북한에 무기 대금을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과 바그너 측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해왔습니다. 그러자 백악관이 무기 이전 정황이 담긴 위성사진과 구체적인 날짜까지 이번에 공개한 것입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위성사진은 11월 18일 각각 기차가 러시아를 출발하는 모습과 북한에 도착하는 모습을 촬영한 흑백 사진 두 장입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 위성사진과 관련해 우량으로 된 러시아 기차가 11월 18일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북한은 다음 날인 11월 19일 이 열차 차량에 컨테이너를 적재했으며 이 열차는 러시아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This imagery shows that on November 18th, five Russian rail cars traveled from Russia to North Korea.
이어 바그너 그룹에 전달된 물자의 양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장의 역학을 바꾸지 못했다고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그러나 바그너가 계속 북한의 무기 체계를 전달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분명히 우리는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고 바그너에 대한 무기 이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무기 거래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모색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We'll see where that conversation goes, but we're certainly not going to rule out the possibility for additional sanctions if that's deemed fit inside the UN.
커비 조정관은 북한으로부터의 무기 이전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라고 말해왔다면서 오늘 우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과 이런 위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 파트너와 함께 안보리에서 이런 위반 사항을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제재 조치에 대한 질문에는 오늘 발표할 것이 없다면서 논의가 어떻게 진전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유엔 내부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제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바그너를 중대한 다국적 범죄 조직으로 지정할 것이며 다음 주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뷰에이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의 태평양 공군이 한국 공군과 정기적으로 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의 모든 동맹 파트너와 훈련할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 태평양 공군 사령부는 20일 태평양 공군과 한국 공군이 적이나 경쟁자의 영향력이나 공격력을 저지, 부인, 지배할 수 있는 우리의 집단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습과 훈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 공보실은 이날 일본 항공자비대와 최근 전술훈련을 한 B-1B 전략폭격기가 한국 공군과는 훈련하지 않은 배경을 묻는 FUE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한국군은 이번 작전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최근인 지난해 11월에 미국의 B-1B 폭격기와 통합훈련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B-1B 전략폭격기 두 대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 19일 한반도에 전개해 미한 연합공중훈련을 펼쳤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 공보실은 우리는 한국군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의 모든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통합훈련과 연습할 새로운 기회를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한 동맹은 한반도의 어떠한 위기에도 대응하고 오늘 밤이라도 쌓을 수 있는 파이투나잇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인 B-1B는 지난 10일 올해 처음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와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지만 한국 공군과는 작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박동적입니다.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 문철명이 형기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그동안 구치소에 수감됐던 기간이 최종 형량으로 선고됐기 때문인데 앞으로 미국 이민국으로 신병이 인도돼 본격적인 추방 절차를 거칠 전망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법원이 문철명의 구금 기간을 최종 형량으로 결정했습니다. 루돌프 콘트라레스 판사는 20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문철명이 말레이시아 구금 시설에 머문 시점부터 미국 구치소에 수감된 현재 시점까지를 최종 징역 형량으로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철명은 법적으로 이날 공식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신병이 인도된 범죄인을 추방하도록 한 미국 법에 따라 문철명은 추방 전까지 구금 시설에 더 머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했던 북한 국적자 문철명은 지난 2019년 5월 미국 수사당국의 요청을 받은 말레이시아 당국에 의해 체포됐고 2021년 3월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습니다. 문철명은 체포 이후 줄곧 구치소 생활을 해왔습니다. 2019년 5월을 기준으로 한 문철명의 최종 형량은 약 45개월입니다. 콘트라레스 판사는 문철명이 미 금융체계를 이용해 북한에 사치품을 제공하는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을 돕기 위해 위장회사와 서류, 제3자를 통한 송금 방식 등을 이용하며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도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문철명이 미국 은행 등에 실질적인 금전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점과 전과가 없다는 점, 나이 57세로 재범 가능성이 적다는 점 등을 형량 결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문철명이 거래한 물품 상당수가 무기가 아닌 사치품이었고 구금 기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쉽지 않은 수감 생활을 했다는 점이 최종 판결의 요소로 고려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검찰은 지난 9일 재판부에 제출한 선고 제안서를 통해 문철명에게 121개월에서 151개월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반면 문철명의 변호인은 문철명의 말레이시아와 미국 구치소 수감 기간을 최종 형량으로 산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4년 미만의 실형 선고를 제안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한 것입니다. 이날 오렌지색 수감복을 입은 문철명은 연방보안국 요원에 이끌려 이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다소 왜소한 체구인 문철명은 안경을 끼고 머리는 단정하게 정돈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판사의 말은 한국어 통역을 거쳐 문철명에게 전달됐으며 문철명은 그때마다 예, 알겠습니다 혹은 그렇습니다 등으로 대답했습니다. 콘트레라스 판사는 선고 직전 문철명이 두 건의 문서에 서명한 것이 맞는지를 몇 차례 확인했습니다. 해당 문서 두 건은 각각 미국에서 추방되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과 항소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철명은 이 문건의 중요성을 이해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이해한다고 답했으며 자진해서 서명한 것인가, 충분히 인지했는가 등의 거듭된 질문에도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울러 콘트레라스 판사가 선고를 마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긴 여정이었을 것이라며 행운을 빈다고 말하자 문철명은 감사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미국 검찰 측에서 3명이 출석했으며 문철명 측에서도 변호인 3명이 자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최종 판결 직후 BOE의 논평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한편 북한 측 인사는 이날 공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BOE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문철명에 대한 미국의 사법 절차 관련 논평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모든 형기를 채운 문철명은 미국 이민국으로 신병이 인도돼 본격적인 추방 절차를 밟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날 변호인은 북한 국적자에 대한 추방이 흔치 않은 일일 만큼 관련 절차가 좀 더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문철명은 북한으로 신병이 인도돼야 하지만 현재 미국과 북한은 외교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 문철명이 미국으로 향하기 전 머물렀던 말레이시아도 현재 북한과 단교 상태여서 문철명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북한과 말레이시아는 2019년 문철명에 대한 미국 신병 인도를 계기로 외교 관계를 끊었습니다. 현재 문철명은 부인과 딸이 거주 중인 중국으로의 추방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최초 신병이 인도될 당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여권이 없는 문철명이 북한이 아닌 제3국으로 향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정부가 민간인 주도로 난민들의 초기 정착을 후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들은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에 정착하는 난민을 돕기 위한 민간인 주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국무부는 19일 미국 정부의 난민 수용 프로그램 USRAP를 통해 입국한 난민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후원 제도인 환영단을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 등 최소 5명 이상의 성인이 그룹을 이루어 환영단에 지원해 미국 내 난민의 초기 정착을 개별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간 후원자들은 난민 지원을 위한 기금을 독립적으로 모아 난민들이 새로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수적인 지원을 첫 90일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과 일자리 찾기, 자녀 학교 등록을 비롯해 이들이 지역사회의 필수 서비스에 연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난민의 정착을 돕기 위해 주로 비영리 난민지원단체와 협력했던 미국 정부가 이제 일반 미국인들도 난민을 직접 후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환영단은 미국 사회의 선의를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더 많은 난민을 따뜻하게 맞을 수 있는 역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도착한 난민과 후원단의 연계를 촉진하는 데 집중하고 후반기부터는 민간인이 후원하기를 원하는 난민을 찾아 USRAP에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탈북 난민들도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진행된 프로그램 설명회에서 탈북민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유엔 난민기구가 미국 난민 입국 프로그램에 재정착을 요청한 사례에 해당하는 전 세계 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출신의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할 경우 민간 후원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고 재정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올해 회계 연도가 끝나는 9월까지 난민 5천 명의 후원자를 찾는 것이 목표이며 환영단 프로그램 운영 초기에는 유엔과 각지의 미국 대사관을 통해 선정된 난민을 데려올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의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냈습니다. 2006년 미국에 정착한 1호 탈북 난민으로 현재 동부 버지니아주에 살고 있는 데보라 최 씨는 정착 초기 정부를 통한 지원단체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언어 문제가 쉽지 않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난민들의 국적에 맞는 환영단을 연계해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신도 기회가 된다면 기꺼이 참여해보고 싶다고 20일 BOA에 전했습니다.
한국분이 같은 언어로 세심하게 도와주는 거랑 좀 더 이렇게 언어 차이에서 좀 그 통화 커뮤니케이션이 참 잘 대화가 자세하게 전달 그 하는 게 좀 한계가 있었거든요. 또 같은 또 한국분들이 또 이렇게 그룹을 나누어서 저 한국 사람 한국분들도 저도 기꺼이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같은 우리 탈북민들한테 난민들이 들어오면은 저도 뭐 자원에서 도울 생각도 있거든요.
2021년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해 현재 경제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갈렙 조 씨는 초기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주거 지원비 등이 상당히 빠듯해서 어려웠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통편, 지역사회 정보 등 사소한 것도 초기 난민들이 힘들어하는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그런 만큼 단체의 일괄적인 지원이 아니라 민간 환영단이 연계돼 난민의 사정에 맞게 지원해주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갈렙 조 씨는 덧붙였습니다.
난민센터라는 워낙 많은 난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맞춤형이 아니고 그냥 뭐 지원도 솔직히 말하면 이제 한 달에 뭐 한 300불 정도 이제 렌트비로 보조해주고, 그 처음에 이제 헬스케어 하는 거에서 보조해주고 그랬었는데, 가장 큰 이제 문제는 일단 그, 난민센터에 주는 종차 지원금이, 혼자서나 혹은 뭐, 두 명에서 그렇게 아파트를 렌트할 만한 그런 금액이 아니었어요.
갈렙조 씨는 또 북한 난민에 한해서만 본다면 지금 난민이 들어와서 정착하는 것보다 난민으로 들어오는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게 문제라면서 국무부가 후반기부터 환영단이 USRAP에 직접 난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지 관심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아까처럼 민간인들이 추천해서 그걸 국무부가 승인하는 게 얼마나 현실적일까라는 의문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된다면은 훨씬 북한 난민들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 수를 늘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바람인 것 같아요.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은 탈북민이 난민 지위를 얻어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 인구 난민 이주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국에 공식 입국한 탈북 난민은 230명이 채안 됩니다. 특히 2018년 이후 입국 탈북 난민은 연간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에는 더욱 줄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음력서를 새는 아시아 국가들의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1일 성명에서 나는 전 세계에서 음력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사람의 건강과 평안, 행운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새해를 축하하고 낙관하는 시기라며 특히 음력 새해를 축하하는 수백만 명의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인정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미국이라는 직물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과 전 세계에서 축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토끼의 해와 고양이의 해가 모두에게 더큰 안전과 번영 그리고 기회를 가져다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중국 등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에 올해 개묘년은 검은 토끼의 해지만 베트남에는 고양이의 해입니다. 한국전의 영웅인 제임스 밴플리트 장군의 일부 사료가 디지털화 작업을 거쳐 온라인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국전 등 관련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팔군 사령관을 맡았고 한국군 현대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제임스 벤 플리트 장군이 남긴 역사적인 자료들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벤플리트 장군 추모 사업을 주관하는 벤플리트 재단의 조 맥크리스턴 대표는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인과 단체들의 지원으로 디지털화 작업이 본격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군의 외손자인 맥크리스턴 대표는 온라인을 통한 개인들의 기부 외에도 동양물산 기업이 한국 기업 최초로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가로 한국의 한미동맹재단도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군의 사료 가운데 일부는 연내 디지털화 작업을 마칠 예정이며 1년 반에서 2년 내 모든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맥크리스턴 대표는 장군의 생전 연설문과 서신, 사진 등을 조만간 전 세계 어디서든 쉽게 볼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Idea that it would be great to do something looking to the future in remembering him. So the mission of the Van Fleet Foundation now is to share the inspiration, the wisdom.
맥크리스턴 대표는 벤플리트 장군이 남긴 유산과 영감, 지혜,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임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직접 남긴 기록만큼 전 세계와 후손들에게 그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크리스턴 대표는 벤플리트 장군이 지난 1992년 별세하기 바로 직전까지 50년을 곁에서 함께했습니다. 메모장을 손에서 놓지 않던 장군은 고령에도 비서 두 명을 두고 전 세계 정치인, 장성 등과 서신을 주고받았으며 기회가 있을 때부터 자신의 생각과 참전했던 1,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을 기록했다고 맥크리스턴 대표는 말했습니다. 작은 메모도 보관하던 장군은 세상을 뜨기 몇 년 전 모든 사료를 미국 버지니아주 렉싱턴에 있는 버지니아 군사학교의 마샬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매크리스턴 대표는 그동안 장군의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국가 사람들이 직접 버지니아주를 찾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수고를 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직 정리되지 못한 관련 사료들을 전문 인력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할 기회가 생겼다고 덧붙였습니다.
People travel from all around the world, not only from Korea, but from many countries to Lexington, Virginia, here in America, to the George Marshall Foundation, where my grandfather donated all of his personal archives.
마샬 재단 지하실에 보관되어 있는 약 20m 길이의 박스에는 사진 만여 장, 문서 천여 개가 담겨 있는데 전문 지식이 부족한 자신과 마샬 재단 직원 모두 확인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맥크리스턴 대표는 수년 전 마샬 재단을 방문한 한미동맹 재단 측과 박스를 열어 벤플리트 장군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이승만 전 대통령과 주고받은 서신 여러 장을 찾아낸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자료가 온라인에 공개되면 한국전을 포함한 한국의 근대화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작업에 재정적 지원을 약속한 한미동맹재단의 신기엽 사무처장은 18일 VOA에 벤플리트 장군과 각별한 인연을 맺었던 백선엽 장군의 추모 행사에서 두 장군의 후손들이 만났고 이 자리에서 벤플리트 장군의 억접을 기리는 재단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승리하려는 의지라는 신조로 유명한 벤플리트 장군은 1951년 4월 11일 미8군 사령관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중공군 공세를 꺾고 38도선 북쪽으로 전선을 북상시킨 주역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직후 승산이 없으니 일본 도쿄로 철수해야 한다는 참모의 건의에 나는 승리하러 이곳에 왔다며 나와 함께하기 싫다면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벤플리트 장군은 또한 한국 육군 사관학교 설립에도 기여했고 전역 후에는 코리아 소사이어티를 설립해 미안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벤플리트 장군은 지난 1992년 9월 23일 미국 플로리다주 폭시티 자택에서 향년 10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 주변에 항구를 만들어 선박으로 로켓 등을 운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인 슈멀러 연구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발사장에서 해안가로 통하는 대형 터널을 굴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슈멀러 연구원은 또 위성사진 기술의 발달로 조만간 민간 차원에서 구름 아래 상황을 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노시창 기자가 슈멀러 연구원을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위성사진을 통한 언론과 민간 연구기관의 대북 감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이 실제 북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Absolutely. So North Korea knows that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along with other countries' intelligence,
물론입니다. 북한은 미국과 다른 나라 정보기관이 자신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감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기관의 위성 사진은 거의 공개되지 않죠. 따라서 북한은 정보기관이 관측하는 것에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은 훨씬 더 투명합니다. 민간에선 북한의 활동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죠. 따라서 우리가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의 특정 활동이나 동향을 밝혀낼 때 북한은 이런 관측 활동을 더 어렵게 만들곤 했습니다. 전적으로 민간 연구기관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고래급 잠수함이 대기 중인 북한 심포조선소에 일종의 차양막이 세워진 것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이 수년 동안 심포에서의 활동을 주목하자 북한이 차양막을 친 것입니다. 그것이 심포에서 잠수함의 위치와 활동을 감시하는 민간 위성을 회피하는 하나의 방법이었겠죠.
일반적으로 민간 연구기관 등은 북한의 무기 활동을 관측하는데 위성사진 분석을 활용합니다. 그 외 다른 분야에도 위성사진 분석 기술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Sure, absolutely. So you can use satellite imagery of North Korea to monitor crop yields, crop health.
물론입니다.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의 농작물 수확량과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엔 철도와 같은 민간 기반 시설 건설 장면을 감시하고 북한 장마당을 들여다보는 데 위성사진을 활용했습니다. 몇 달 전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북한이 새롭게 설치한 철조망 등 국경지대 건설 활동을 포착했습니다. 위성사진은 북한의 물류와 관련된 활동도 볼 수 있게 하는데요. 어떤 선박이 어디로 향하는지, 무엇을 날았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일정 수준의 환경과 화질만 갖춘다면 북한에 어떤 물품이 유입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 북한은 국경을 봉쇄했는데요. 이때 위성 사진 관측을 통해 북한 내부 상황을 볼 수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Yeah, so we noticed that they would set up certain kind of waylay stations on the border with China.
그렇습니다. 북중 국경 지역에 화물 보관 장소가 만들어진 것을 파악했습니다. 중국에서 건너온 화물이 일정 기간 격리되는 곳이죠. 또 평양 순안 공항에선 화물을 하역한 항공기들이 몇 주 동안 활주로에 방치된 뒤 이후 사라진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올 때 따라야 하는 일종의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한 것이죠.
VOA는 1일 단위 위성 사진 서비스인 플래닛 랩스를 이용해 북한 내부 상황을 자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일 단위로 위성 사진을 볼 수 있다는 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이처럼 민간 위성 업계에 도입 예정인 신 기술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One of the really exciting trends in satellite imagery right now is not only the increase in the resolution.
현재 위성 사진 업계에서 기대되는 추세는 과거보다 위성 사진의 해상도가 높아진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를 통해 더 높은 수준으로 물체 등을 식별할 수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더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많은 위성이 여러 지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엔 일주일에 한 번 고해상도 이미지를 봤다면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대되는 또 다른 추세는 위성 영상 레이더 SAR을 사용하는 민간 회사들이 성장한다는 점입니다. 기존 위성 사진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한편으론 매우 다릅니다. 가시광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구름도 뚫을 수 있죠. 과거엔 SAR 기술이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이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가 점차 늘면서 그 장벽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언제쯤 가능한 건가요?
Right now we have a handful of companies that are offering the product. I think the biggest thing right now
지금은 몇몇 업체가 이 기술을 이용한 위성 사진을 제공합니다. 위성 사진 분석가들이 SAR 방식을 얼마나 활용하고 또 분석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방식은 기존 위성 사진과는 매우 다릅니다. 기존엔 그저 눈으로 보는 것만 분석하면 됐죠. 따라서 더 많은 회사가 SAR 제품을 제공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습득하면 이와 관련된 더 많은 분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민간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실시간 동선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Tracking Kim Jong-un's daily activity, that's going to be at least on the commercial.
적어도 민간 차원에선 현 시점 김정은의 일일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당장 김정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건 북한 내에서도 기밀 사항입니다. 분명 북한은 김정은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했을 것입니다. 물론 김정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큰 행사나 열병식을 촬영한 위성 사진은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위성의 화질은 군중에서 김정은을 골라낼 정도로 좋진 않습니다. 우리 일생에 그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지만요.
북한 내 주요 관측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선 지난해 많은 움직임이 포착됐는데요.
So North Korea is modifying their large launch gantry tower and launch location that they
북한은 발사장의 대형 발사대, 즉 갠트리 타워와 발사패드에서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위성을 쏘아 올린 곳이죠. 북한은 개량된 로켓을 다룰 수 있도록 관련 시설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로켓 기술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같은 무기 체계 기술을 이용할 것입니다. 이 무기 기술을 다시 우주 프로그램과 위성 발사 야망으로 되돌리는 것이죠. 이런 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수평 형태의 대형 고체 연료 엔진 시험대를 서해 발사장 내에 만든 것을 봤습니다. 추후 중요한 시설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걸 만들어 놓고 단 한 번만 사용한 뒤 폐기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서해 위성 발사장의 서쪽에선 터널 굴착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 반대편의 해안가를 연결하는 터널인데요. 확언은 할 수 없지만 현재로선 북한이 큰 부두를 건설해 선박을 통해 로켓과 같은 물품을 옮기려 한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양 등지에서 직접 배로 실어 나르는 것이죠. 열차 대신 말입니다.
새로운 정찰 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Yes, of course. Now they did do the satellite launch on December 18th, likely using a
물론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18일 위성 시험품을 발사했습니다. 아마도 이동식 발사 차량을 이용했을 것입니다. 위성 발사장 내 발사대에서 아직 개선 작업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머지않아 북한의 위성 발사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건 북한이 어떤 위성을 날릴지, 어떤 로켓을 쏠지 등의 결정에 달린 일이죠. 또 발사패드를 사용할 준비도 돼 있어야 할 텐데 현 시점엔 정확한 시간표를 예상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발사 패드 개선 작업이 다 끝나면 발사를 감행할 준비도 됐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영변에서도 지난해 활동이 감지됐습니다. 어떤 장면을 확인하셨나요?
Right, so the 5 megawatt reactor, which is the one publicly known reactor that's operating.
북한이 가동한 것으로 알려진 5메가와트 원자로가 여전히 돌고 있습니다. 또 우라늄 농축 공장의 북쪽 부분을 확대한 사실도 확인했는데요.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우라늄 농축을 하는 곳이죠. 이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역량을 크게 늘릴 것이란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우라늄 농축 시설을 북한이 공개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많은 것이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VOA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2022년 북한 서해에서 수십 건의 선박간 환적 의심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위성사진으로 포착하는 것만으로 북한의 불법 활동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It will be very useful in identifying the illegal activity happening. But in reducing it,
위성사진은 불법 활동을 포착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법 활동을 줄이기 위해선 법을 집행하는 장치가 작동해야 합니다. 위성사진은 불법 활동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알려줄 수 있을 뿐입니다. 위성사진이 그런 활동에 끼어들어 북한에 허용되거나 그렇지 않은 물품을 주고받는 선박을 멈출 순 없으니까요. 물론 그런 활동을 조명한다는 차원에선 그런 활동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정부가 나서서 물리적으로 중단시켜야 합니다.
위성사진을 이용한 언론 보도와 민간 연구기관의 분석 자료가 과거보다 많아지면서 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논문의 경우 동료나 관련 학계가 서로 평가를 하는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위성 분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So on self-regulation, the field is still relatively new, and the way that we interact with
스스로 규제하는 장치에 대한 것인데요. 이 분야는 상대적으로 새롭고 우리가 다루는 정보도 미디어와의 연결됐다는 특성 때문에 상호 작용하는 방식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조직이나 다른 연구기관이 완전히 잘못 해석하거나 작은 실수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가 지닌 뉘앙스를 틀리게 해석하는 경우를 포함해서요. 하지만 이 업계가 스스로 규제합니다.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다른 연구기관이 있고 우리도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기관이 서로 동의하지 않는 내용을 발견할 때 종종 그 즉시 다른 해석과 분석을 내놓습니다. 따라서 자체 규제 장치가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학계와는 다른 방식일 뿐이죠.
지금까지 슈믈러 선임연구원으로부터 위성사진을 통한 대북 관측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노시창 기자였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의 장마당이 새로운 위기를 맞았습니다. 국경 봉쇄로 장사가 안 되는 데다 북한 당국이 장마당에서 쌀과 옥수수 등 양곡 판매를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이 왜 장마당 양곡 판매를 금지했는지, 식량 사정은 어떤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전후에 장마당에서 양곡 판매를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장마당 양곡 판매를 금지한 소식은 한국의 양문수,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의 글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양 교수는 지난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펴낸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종합시장에서 식량 판매를 금지하고 당국이 운영하는 양곡 판매소에서만 식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양곡 판매 금지가 전국적으로 이행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그 전역에 걸쳐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시행되질 않은 것 같고 뭐 일부 지역에서 그 양곡 판매소를 통해서 뭐 식량이 그 공급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 저는
분명한 것은 장마당 양곡 판매 금지가 지난해 하반기 북한 당국의 정책적 흐름과 회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9월 25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양곡 유통 비리 척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과 양곡 유통 비리를 없앤다며 허풍 방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북한은 12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농장법과 양정법 등 곡물 생산과 유통 관련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탈북민들은 이번 조치가 식량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돈주들이 쌀과 옥수수를 매점매석해 식량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정부 당국이 나서서 이를 막겠다는 겁니다. 평안남도 평성에서 농업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1년 한국에 입국한 조충희 씨입니다.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식량 판매를 좀 더 이제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식량 흐름을 제한하겠다는 건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북한이 장마당 양곡 판매를 금지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월 13일 현재 쌀 가격은 킬로그램당 5,600원입니다. 이는 전달인 12월보다 소폭 하락한 것이지만 지난해 1월보다는 무려 800원 비싼 가격입니다. 게다가 옥수수, 즉 강냉이 가격은 상당히 올랐습니다. 양강도와 자강도의 경우 1월 13일 옥수수 가격은 킬로그램당 3,400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연말 가격이 2,800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0% 이상 오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양곡 판매소가 효과를 거두지 못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판매량이 제한돼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양곡 판매소에서 쌀과 옥수수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월 1회 1인당 5kg 정도를 세대 단위로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세대를 4인 가족으로 가정하면 한 달에 20kg을 양곡 판매소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구매량이 작은 것입니다. 북한의 4인 가족이 1인당 쌀을 500g씩 먹는다고 치면 하루 한 세대에 필요한 양은 2kg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는 60kg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양곡 판매소에서 식량을 구입하더라도 40kg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런 이유로 주민들은 여전히 장마당에서 쌀을 살 수밖에 없다고 조충희 씨는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5일분이나 일주일분밖에 안 줬으니까 12월 달. 1월 달에 들어와서도 이제 그렇게밖에 못 줬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게 이제 100명이면 100명한테 다 준 게 아니고 주다가 중간에 떨어졌거든요. 식량이 부족해서 못 주고 다음 달에 준다 해서 다음 달에도 이제 5일분밖에 못 줬고. 계속 그렇게 되니까 나머지 25일은 장마당에서 사 먹여야 되는 거죠.
강냉이 가격이 오른 것은 식량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농사 가운데 식량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주민들이 너도나도 강냉이를 사느라 가격이 올랐다는 겁니다. 북한 당국이 장마당 식량 통제를 하려다 실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북한은 지난 2005년 국가가 식량 유통을 전담하는 양곡 전매제를 도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과 장마당이 호응하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2021년 여름 식량 가격이 치솟자 7월 17일 인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량미를 방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이 보유한 양곡이 부족해 이 조치 역시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장마당 양곡 판매 금지가 기존의 포전 담당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북한이 2012년부터 도입한 포전 담당제는 한 분조가 15톤을 생산하면 국가에 5톤을 납부하고 나머지 10톤은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처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농민들은 자기가 확보한 곡물을 장마당에 팔아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 당국이 하려는 것은 곡물 대부분을 헐값에 수매하고 장마당 양곡 판매를 금지하는 겁니다. 농민과 장마당 상인 모두 돈을 벌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의 이번 조치는 농민과 장마당 상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 교수는 이번 조치는 쌀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농민들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Farmers don't like that. So farmers want high price of rice.
북한 당국은 양곡 판매소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식량 사정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기본적으로 쌀과 옥수수 같은 식량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은 북한의 지난해 곡물 생산량을 전년도보다 3.8% 감소한 451만 톤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한 해 먹고 살기 위해서는 550만 톤이 필요한데 100만 톤가량 부족한 겁니다. 북한 당국은 식량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중국에서 식량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관총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1월 중국으로부터 3만 톤 상당의 쌀을 수입했습니다. 앞서 10월에도 730만 달러 상당의 쌀을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농업을 오래 관찰해온 권태진 원장은 그 정도 수입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말합니다.
뭐 한 450만 톤 같으면은 적어도 100만 톤 이상 그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연간 곡물 수입량이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뭐 한 10만 톤 남짓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과거에는 그 알게 모르게 음성으로 이제 음성적으로 이제 밀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식적인 수입량이 수십만 톤만 돼도 곡물 수급이 그냥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비공식 수입이 거의 이제 근절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식량 문제 해결에 나라의 존망이 걸려 있다며 밥 먹는 사람들은 모두가 식량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와 국경 봉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양곡 통제만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7도에서 영하 1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2에서 4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 낮 최고기온 영하 14도 예상됩니다. 양덕은 아침 영하 25도, 낮 영하 17도, 구성 아침 영하 23도, 낮 영하 1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2도, 낮 최고기온 영하 18도, 강계 아침 영하 30도, 낮 영하 17도, 희천 아침 영하 25도, 낮 영하 14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흐리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개성 아침 영하 19도, 낮 영하 12도, 사리원 아침 영하 20도, 낮 영하 13도, 신계 아침 영하 22도, 낮 영하 1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영하 17도, 낮 영하 11도, 장전 아침 영하 15도, 낮 영하 9도, 평강 아침 영하 22도, 낮 영하 15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영하 17도, 낮 영하 9도, 장진 아침 영하 31도, 낮 영하 22도, 김책 아침 영하 16도, 낮 영하 9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영하 35도, 낮 영하 21도, 김영권 아침 영하 31도, 낮 영하 22도, 삼지연 아침 영하 37도, 낮 영하 26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2에서 4미터로 일겠고 먼바다는 3에서 6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눈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미터, 먼바다는 1.5에서 4미터로 일겠습니다. 1월 24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필리핀의 동맹은 깊은 역사적, 경제적, 문화적 유대와 공유된 민주주의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최근 필리핀 방문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청정에너지 발전, 양질의 교육 접근성, 공동의 안보 도전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협력과 투자 확대를 논의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11월 21일 마닐라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을 만나 새로운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다음 날 해리스 부통령은 남중국해 외곽에 있는 필리핀 팔라완주에 푸에르토 프린세사를 방문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푸에르토 프린세사를 방문해 필리핀 해양경비대 함정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추가 협력 분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해안 생태계와 경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불법 어획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필리핀 해양법 집행기관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자금 지원이 포함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미국은 필리핀과 그 지역의 다른 나라들에게 그들의 영해에 대한 더 넓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기관은 인도태평양 해로의 정확한 수로의 위치를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인공위성을 발사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런 작업을 통해 우리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취약한 어업을 더 잘 보호하고 인도주의적 재난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국제적인 규칙 기반 질서를 최전선에서 지키는 필리핀 해안경비대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광범위하고 불법적인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협박과 강압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은 필리핀 편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에 맞서 동맹국과 파트너들을 계속 규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방해받지 않는 합법적인 상업,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 남중국해와 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와 같은 원칙들을 지켜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적인 규칙에 기반한 질서가 어느 한 곳에서 위협을 받을 때 그것은 도처에서 위협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필리핀 동맹은 강력하다는 메시지로 연설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에게 헌신하고 있다며 우리는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일에 기댄 모든 이와 생계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입니다. 폴란드 총리가 23일 제조국인 독일의 승인 없이 레오파드2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기자들에게 독일의 승인 요청을 할 것이라면서도 이는 2차적인 문제라며 독일의 승인 없이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그러면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소규모 국가연합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일 미국을 비롯한 서방 50여 개 국가는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에서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 회의를 갖고 탱크 지원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한편 독일은 23일 폴란드로부터 관련 요청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만일 요청을 받는다면 우리는 막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독일은 하루 전인 22일 폴란드의 방식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독일의 승인 없이 탱크를 보낼 경우 독일이 예비 부품 공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3일 새로 채택된 안보 전략에 따라 방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행한 2023년 시정연설을 통해 외교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방어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지역 내 가장 심각한 안보 환경에 직면함에 따라 개정된 안보 전략은 실제 상황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말 반격능력 확보를 명시하고 국방비 증액 계획을 담은 새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연설에서 일본의 비핵화와 전수방위 원칙, 평화지향 국가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진핑 주석과 대화를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과의 관계 개선도 언급하며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주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약 10억 달러 규모의 기뢰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시드니 모닝헤럴드 신문은 23일 호주 국방부가 유럽의 무기 공급 업체로부터 대량의 기뢰 구입 체결 계획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부는 스마트 기뢰 확보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는 호주 해양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기뢰 역량은 잠재적 침략자에 대한 주요 억지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호주의 이번 기뢰 구매는 중국과 잠재적국이 호주 영해로 함정과 잠수함을 보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또 구매 규모가 5억에서 10억 달러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뢰는 해협이나 항구 같은 주요 전략적 요충지에 설치해 적군의 함정을 폭파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파키스탄에 대한 원유 및 석유 제품 공급과 관련해 개념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한 니콜라이 슐기노프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21일 파키스탄 에너지부 장관과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슐기노프 장관은 양국은 수송과 보험, 지급, 규모 등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 초안을 이미 결정지었다며 이 문제들이 계약의 최종 단계에 있고 오는 3월 말까지의 계약 일정을 수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슐기노프 장관은 원유 대금이 우호국의 통화로 지불될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액화천연가스와 관련해선 러시아는 파키스탄이 요구했던 단기 거래는 공급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파키스탄이 러시아의 거대 기업인 가즈프롬과 노바테크와 접촉해 이 기업에 여유분이 있을 경우 올해 후반경 세부 조건을 논의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파키스탄은 러시아가 아닌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서 주요로 석유를 수입해왔습니다. 러시아와 에스토니아가 23일 상대국 대사를 각각 추방 조치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에스토니아 대사를 초치해 2월 7일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에스토니아 탈린 주재 러시아 대사관의 규모를 급격히 축소한 에스토니아의 비우호적인 조치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에스토니아 우르마스 레인살루 외교부 장관도 탈린 주재 러시아 대사가 2월 7일 자국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